신명기 29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리가 오늘 29장 16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은 앞에 나왔던 1장부터 28장 신명기 내용을 총괄하고 결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29장 안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과거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제 보았던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누구이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16절부터 오늘은 21절까지 보았습니다만 맨 뒷절, 맨 마지막 부분까지는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와 심판을 받는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역사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 너희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16절 먼저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뭐 너희만이 아니고 우리가죠.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세대가 먼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것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그러니까 이 너희가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한 것 그리고 가나안 가까이 왔을 때에 여러 민족들과 전쟁했던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먼 과거의 이야기도 알고 또 가까운 과거의 이야기도 알고 있다. 애굽 생활도 광야 생활과 가나안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이거 그냥 과거를 단순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애굽 생활, 가나안 인근 민족들의 생활을 왜 언급했느냐? 17절에 보면 이유를 설명하죠.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애굽과 가나안 주변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가증한 것, 목석,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6절과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너희가 먼 과거에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너희가 광야 생활하고 거쳐오는 여러 민족들을 보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우상 숭배하고 관련되어 있고 우상 숭배는 애굽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주변 민족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설명을 하신 거죠. 사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하나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뭐 이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반만 년 역사, 5천 년 역사라고 하지만 5천 년 역사 중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고작 200년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4,800년 넘게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죠. 지금도 뭐 우리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다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절과 19절에서는 너희에 대해서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 여자, 가족, 지파 오직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누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주체가 나오죠. 1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 여자, 가족, 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남편이고요 여자는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가족이든 혹은 집파든.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언약을 맺는지 어제 내용을 살펴보았죠. 너희가 언약을 맺는데 그 너희는 누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는 남자, 여자, 그리고 유아,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개,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안에 있는 노예들, 종들, 뭐 물 깃는 자들이나 나무 패는 자들,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여기서도 남자, 여자, 가족, 지파 이렇게만 나왔지만 언약을 맺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종종 뭐 가령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럼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당연히 아는데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어린아이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뭐 애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대상을 이야기하실 때도 집에 있는 깐난쟁이부터 모든 유아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주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우상 숭배를 한다.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죄를 짓는다.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죄를 지면 심판받고 아이는 죄를 지어도 심판을 안 받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심판받고 노예와 종들은 우상숭배하고 살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일은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한 사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책임을 묻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남편이 우상숭배한다. 가족이 다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숭배한다. 가족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늘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쟤는 뭐 저 정도 하나쯤은 우리 집 삼형제 중에 삼남매 중에 둘째 하나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체라면 강아지 새끼조차 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18절에 보면 19절까지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일단 가족이나 집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오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할 때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때는 첫 번째로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야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원래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면 이건 행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마음이 떠났으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행동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로 18절 맨 끝에 보시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쑥의 뿌리가 나는 거예요. 독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느냐. 일단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죠. 행동이 우상을 찾아갔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령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뭐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지만 다 폭삭 망해도 나는 절대로 안 망할 거야. 이런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착각,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종종 사실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에 뭔가 단단한 부분이 생겨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마음에 독초가 생기고 쑥의 뿌리가 생긴다. 쓴뿌리가 마음속에 생긴다. 라는 건 어떤 때 쓰는 용도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천연덕스럽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 그걸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 영혼 안에 과연 독초가 생긴 것은 아닌지, 쑥의 뿌리가 생긴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살펴보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과연 갖고 있는가? 내가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도 뭐 이래도 상관없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쑥의 뿌리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상숭배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죠. 뭐 상세하게 막쭉 말씀을 하셨어요. 20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사실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선포하신 겁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네가 우상숭배를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고 심판해서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멸절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우상숭배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린다.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심판당하고 망해도 나는 멀쩡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망하는 길을 갈때 보면, 주변에서 보면, 야, 저 사람 저러다 망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마음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그게 흥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로 가죠. 이게 항상 괴리가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일 22절부터 다시 끝절까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언약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종종 고민거리가 돼요. 뭐냐면 장로교에서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박탈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맞기는 한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던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진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에서 장로 임직 받고 섬기다가 다 때려치고 절로 가버린 사람도 봤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늘 인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품지 않도록,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하시면서 사실 우리 마음 같으면 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쭉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29장이 총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는 과거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지금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거긴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현실을 인식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고 죄 짓는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죄 짓는 길로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이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언약을 다 팽개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헝클어지게 만드는 죄,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고,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우상숭배에 대해서만 특별히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계명은 범해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럼 왜 우상숭배를 유달리 여기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모든 죄를 저지르는 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잖아요. 몸도 하나님에게서 떠났잖아요.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경이 되면 다른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미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이건 한 가지 죄, 우상 숭배하는 죄만 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도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을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그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지껏 나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과거 애굽에서 우상이 가득했던 것, 가나안과 주변 민족들이 우상을 열심히 숨겼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 과거에 너희가 살던 삶의 자리,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앞으로 들어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다른 건 다 따라서 해도 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 생활에 대해서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가 과거에 살던 애굽의 풍습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풍습도 따라가서 살지 마. 따라서 살지 마라. 지금 너희가 거쳐나가고 있던 전쟁을 했던 여러 민족의 풍습도 따라가지 마라. 그것을 그대로 당연한 것처럼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젖에 우유에다가 새끼를 삶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섞어서 뭐 만들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 도대체 이런 명령이 왜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먹는 거, 입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 기타 등등 몽땅 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나에게 익숙한 것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하는 것인가를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귀하고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당연하게 그것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야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 허물어뜨리지 않고 받은 은혜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헛되이 세상적인 것들에 시간과 열정을 쏟지 않고 늘 주님 사랑하고 섬김에 살아서 늘 복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그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도 늘 마음이 몸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영광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의 몸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